지난주에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에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똑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한 비유를 읽었는데 이 비유의 배경이 뭔가 하면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하고 똑같아요. 바로 부자 관원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한 본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 부자 청년 또는 재물이 많은 그 부자 관원, 재물이 많은 청년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주님이 또 하나의 다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그 부자 관원이 주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그냥 갔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장으로 우리는 본문을 시작했지만 사실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8장에 바로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온 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이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몹시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놀라나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많이 받은 저 부자 관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제자들은 그다지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구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 당시에 청중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그러자 주님이 사람은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저 돈이 많은 젊은 청년은 주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냥 갔죠. 근심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람만큼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쫓아갈 때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서 말하자면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꽂혔나 하면 주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제자들도 그 말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보상은 뭡니까? 여기에 꽂힌 거죠. 저 같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 한심한 놈들 고작 생각한다는 게 너네는 그 보상받는 거 거기에 꽂혔냐?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주님이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인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떤 사본에는 100배를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있어요, 보상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거는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상만 원해, 하나님은 원치 않아.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 애굽에서 받는 그 모든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더 낫다고 그 낫다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썼나면 이게 수지 맞는 거다.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이 상업적 용어예요. 수지 맞는 거로 모세는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익이지. 100번이 이익이지. 내가 애굽의 궁궐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100배 유익이지. 말하자면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를 기대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믿음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걸 줄 거야.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줄 거야. 그리고 바울사도도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열심히 경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바란다는 것은 천박하거나 잘못되거나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나쁜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를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게 다가 아니죠. 신앙은 이게 다가 아니죠. 말하자면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러나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긍정하시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보상을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있어. 뭔가 대단한 게 더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할 때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생각할 때 보상 너희가 묻는 보상 중요해.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돼. 니네 예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보상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일한 나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받을 것이 없는 것. 이게 보상의 원리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는 말이 그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왜냐하면 그리고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주님이 말씀하신 이 1장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비유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수미상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시작하는 말과 맺는 말이 같아요. 이게 19장 30절에 있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고 비유를 시작하셨죠. 16절을 보세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이야기를 앞과 뒤에다가 쓰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는 시작하는 말이고 하나는 맺는 말인데 이 시작하는 말과 맺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교훈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탕자의 비유도 사람 탕자의 비유 그럼 다 알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요. 사실. 왜냐하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 6시에 고용된 포도원 품꾼이 있고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여러 차례 품꾼들이 고용이 돼요.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다양한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주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은혜로운 집 주인의 비유예요. 은혜로운 집 주인의 비유예요. 그럼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말하는데 천국은 품꾼들과 같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하죠. 그럼 이 집주인의 성품과 집주인의 행동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천국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포도 수확철이거나 상당히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일꾼들을 찾으러 아침 6시에 나가요. 근데 아침 6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개역 개정에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3시. 그리고 그 다음에 6시, 9시 나오죠. 이 유대 사람들의 시간 계산은 이래요. 아침 6시에 동 트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게 0시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이 6시예요. 오전 6시예요. 그리고 정오면은 6시간 지났죠? 그럼 6시예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시인 거예요. 낮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아침 6시쯤에 포도원에 일용직 일꾼들을 부르러 보통 일용직 일꾼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그런 고용하는 그런 회사 그 가게 앞에 쭉 새벽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장터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죠. 거기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하루 품삯씩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계비 정도가 기준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최저 생계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아침 9시가 됐는데 이 주인이 또 나가요.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고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이 많은데 사람이 좀 적었나 보다. 일꾼을 더 찾으러 나갔나 보다. 근데 이상한 게 이때부터 이상하죠. 오전 12시가 됐는데 또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요. 장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어와 일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상당하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기도원에 한 일주일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요. 이 비용이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헌금하세요. 그래요. 주여. 헌금을 어떻게 계산해? 계산하는 게 어찌 헌금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불편해지죠, 마음이. 상당하게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이 주겠다는 건가, 적게 주겠다는 건가. 이 상당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직역하면. 그러니까 정당하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손해보지 않게 일한 만큼 정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죠. 내가 오늘 9시, 오전 9시부터 일했으니까 하루에 4분의 3만 일했으니까 적어도 4분의 3 대나리온은 받겠구나. 최소한.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 내가 6시간은 까먹었으니까 적어도 2분의 1 대나리온은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상당하게 준다는 이 주인의 말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오후 5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해질녘이 되면,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는 거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제 끝날 시간 아니에요. 문 닫을 시간인데 또 나가요. 또 나가는데 여기 6절을 보시면 제11시, 이게 플러스 6 하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나가보니 그랬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3절에도 보세요. 제3시에 나가보니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6절에 있는 보니는 뭔가 하면 3절에서는 그냥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 근데 6절에서는 이 본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 썼는데 나가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별로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나가서 찾았어요.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앉아있는 사람.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물어보죠. 7절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여기 논다는 말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3절에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랬죠. 여기서도 또 논다고 그랬죠. 근데 이 논다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거는 아니에요. 이 논다는 말은 실직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거린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나 하면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핑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 실직한 상태. 그러니까 이 대답 그대로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아서 일자리를 지금 얻으려고 새벽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실직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얻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공쳤으니 우리 가족들은 하루를 굶게 생겼어요. 지금 사실 이런 형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찌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딱 나가서 여러분들은 빌빌하고 허약해 보이고 얼굴색이 창백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오시겠어요? 아니면은 우락부락하고 마동석이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을 불러오겠어요? 일절할 사람 불러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고용주들이 와서 사람들을 찾아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갔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허약한 사람들이라고요. 병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요. 또는 일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암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 5시에 들어왔으니까 뭐 오가며 5분, 10분 없어지고 한 50분 일했을까요? 그럼 이제 해질녘이 됐어요. 이 집주인은 율법대로 그날 그날 품삯을 그날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8절에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의도적입니다.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을 먼저 줘서 보내는 게 당연하죠. 아니, 늦게 온 사람들은 먼저 받고 일찍 가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리 10분의 1을 받을지언정. 의도가 있어요, 주인의.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50분 일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는 걸 다 물끄러니 보지 않겠어요? 보는데 한 대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오전 6시에 하루 종일 12시간을 햇빛과 싸우며 일한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 50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볼 때는 50분이 아니고 30분으로 보였을 거예요. 저들은 뭐 들어오자마자 나가? 이렇게 분명히 봤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너 사람 받아가는 걸 보니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하기를 오후 3시, 오후 3시 반, 정오 반, 오전 9시 반, 오전 6시 반이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대박. 우리는 더 바뀌었구나. 이 주인 대단한 사람이네. 지금 막 기분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죠? 오후 3시를 불러요. 거꾸로 순서니까. 오후 3시를 부르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건 뭐지? 뭐 2시간은 별거 아니란 소린가? 그래도 희망. 그리고 이제 저 기다리는데 12시를 불러요. 또 한 데나리온이에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6시,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더위와 싸우며 일했던 사람들을 부르는데 가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여러분, 이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이에요.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으냐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으냐고.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 것 조금 더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불평이? 이 원망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이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주인 마음대로란 얘기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 거란 얘기죠. 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말은요. 내 눈이 악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언제 쓰이나 하면 성경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눈이 악하잖아요. 그 눈이 악한 눈은 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이에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주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을 때 만약에 내가 A예요. 근데 주인이 B에게 부당하게 악을 행했을 때 A가 주인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B에게 주인은 선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A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악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이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주인의 말이 틀리질 않아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 이후에 아침 9시, 오후,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많이 준 거죠. 상당하게 준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준 거죠. 더 많이도 말도 못하게 많이 준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줬으니까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서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를 떼고 나에게 정당하게 줄 거라고 계산했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12시간 일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다가 상했어요. 더 받을 줄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되게 이게 웃긴 게 이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지 않고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고 싹 보내고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막 엎드려 절을 12번씩 하고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욕먹을 짓을 이렇게 합니까?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앞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온 사람 상당하게 준다 그랬으니까 4분의 3 줄 줄 알았는데 하나 주면은 그러고 갔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들보다 더 적게 일했는데 한 대나리를 받았어요. 더 기뻐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의도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집 주인의 의도를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일의 양은 많고 일꾼이 적어서 계속해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나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사실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을 찾는 아주 긴급한 필요 가운데 있었던 집주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관점은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 누군가 그들을 고용해주지 않아서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 가족들을 둔 가장들,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의 궁핍한 처지를 살펴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게다가 나가서 찾기까지 했어요. 혹시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있나?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한 것을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딱 한 사람들을 은혜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만 보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은 아, 오늘은 난 하루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이구나. 폭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들을 고용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침에 고용하지 누가 50분 남았는데 고용하겠습니까?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기대한 거는 12분의 1. 그냥 뭐 간장이나 사가지고 찍어 먹고 잘라고 그러는데 웬걸요? 웬 은혜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들은 이런 거죠. 아침 6시에 딱 고용이 되니까 야, 오늘은 염려 프리. 오늘은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은 고용됐어. 오늘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열심히만 일하고 이제 받아서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일하러 나왔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용직 품꾼으로서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때, 아, 내 인생은 이렇게 허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시간마다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 심지어 오후 5시에 그들을 데리러 옵니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비유는 이 비유의 배경이 된 보상의 관점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대해서 주님이 긍정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30절에, 19장 30절에 그러나 보상 괜찮은 거야. 그래 오라. 근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그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집주인과 같은 거거든. 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틀리지 않은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고, 그 관점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지점이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그러면 위험하다고.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보상의 관점이 위험해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 보상이 비교를 만날 때입니다. 비교, 답입니다. 과로. 아침 6시에 고용된 품꾼들이 제일 먼저 약속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가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뒤에 온 사람부터 보상을 줌으로써, 삭스를 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과 나중에 온 사람들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냥 받을 걸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하지 않았으면 정당하게 받고도 그들은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랬겠죠. 문제가 된 거는 마지막에 온 한 시간이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리고 12시간을 일한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 저들과 우리를 비교함으로써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불평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R.T. France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비유의 주제는 공정한 대우를 받은 형이 아무 자격 없는 동생에게 베푼 아버지의 관대함에 분개해야 하는 탕자의 비유의 주제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12시간 일할 때, 돈 받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감사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비교하는 순간, 형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일하러 나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언제예요? 동생이 돌아오는 그 순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자격 없는 그놈에게 아버지가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분노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참 잘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내가 생각할 때 자격도 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면 열이 받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제자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많든 적든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한 게 없기는커녕 형이 볼 때 이 동생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아들이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대접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공평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악한 눈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와 질투하는 눈인데 이것은 언제 발생하나 하면 비교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완전히 제3자로서 이 이야기들을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운 집주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완전히 제3자로서 한 발 물러나서 이 비유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야, 이 아버지 대단히 매력적인 분인데? 이 아버지 정말 야, 대단한 분인데? 쿨한 아버지인데? 뭐 우리 그렇게 볼 거예요. 또 이 집주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리가 제3자로 한 발 뛰고 본다면 야, 이 집주인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이런 사람, 이런 고용주들만 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같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라고 하는 기준은 3년 이상, 사단계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 이상 교회 생활하신 분들, 3년 이상 교회 생활하신 우리는 제3자가 절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12시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누군가를 보고 저 친구는 저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고 화가 나요.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게 보상의 관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위험입니다. 보상의 관점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그것만 있으면 넘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는 세월이 흐르면서 공평함이 은혜를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평함이 답이에요. 공평함이 은혜를 이길 때. 공평함이 은혜를 이길 때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공평함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예요. 공평함. 이 공평함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치인들 공평하게 정치해야죠. 지도자들은 공평해야죠. 부모들도 공평해야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평해야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생각나세요? 이건 불공평해! 라고 언제 얘기해 보셨어요? 주로 애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unfair! unfair. 그냥 입에 달고 있는 말이죠, 아이들이. 강자에게 약자가 하는 말이죠. 불공평해요.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더 줍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는 대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이고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는 공평함의 가치가 은혜를 이기는 때죠. 공평함의 가치가 은혜를 누를 때입니다. 보상의 관점은 나쁘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나 공평함을 은혜보다 우위에 두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보상의 관점만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보상의 관점이 옳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어. 천국은 그 이상이야. 보상의 관점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다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형의 관점에서 혹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류에 훨씬 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내가 형인데 탕자같이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리고 먹어버린 저 아들이 자격 없는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기를 씌우고 신을 신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면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을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또 12시간을 나는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야 정말 너무나 저 주인은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을까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주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12시간 일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크게 은혜 베푸시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뛰고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딸인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닌 셈이겠죠. 우리는 보상의 관점으로만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보상 이상을 줘요. 12분지 일을 줘야 되는데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가지는 관점은 보상의 관점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과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증거인데 이건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내가 뭐 소스라치게까지는 안 해도 좀 놀라기를 바라요. 놀라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나를 공평함과 공정함의 잣대로 대하시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은혜로 지금까지 대하신 게 아니고 공평함과 공정함에 아주 그 털끝 하나 양보가 없는 그런 잣대로 나를 대하셨다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관점이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줘요. 그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은혜의 관점은 자기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아니고 12시간 일한 사람들, 종일 더위와 싸우며 일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으라는 거죠.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은 과분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갑자기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6시부터 고용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형에게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형에게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자.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잖아요. 근데 기쁨의 자리는 천국이에요. 기쁨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은 뭔가 하면 보상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비롭고 관대한 집주인의 마음이 그 아버지, 형을 잔치에 우리 들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같이. 그 마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보상의 관점은 비교와 원망으로 인도할 위험이 있지만 은혜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보상의 관점에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은혜의 관점에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시금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로운 집주인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원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은 보상 이상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 질서는 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보상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보상의 원리가 이 세상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은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보상의 원리가 통용되지만 천국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역전됩니다. 천국에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 살아가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왜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틀림이 없을 텐데 왜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 많죠. 법정에 가면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억울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하고 그랬는데 주님 모른 척 하세요?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 보상의 원리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리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공평함의 가치나 이 세상의 원리죠. 보상의 관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경쟁이나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의 원리에서 시작해서 은혜의 관점으로 무난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 보세요. 힘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힘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쓴 거예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들을. 근데 이 집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찾았어요. 어떤 고용주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허약하고 병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찾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아. 뭐가? 천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진 않았겠죠. 하루 굶어가지고는. 굶을 뻔했는데 그 주인은 12분지 1 데나리온이 아니고 몫을 충분히 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는 주인. 이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배합니다. 꽃에게 꽃을 두지 않으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수고에 비해 언제나 그들의 종들이 받을 보상에 비해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나같이 꾀죄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내 인생에 별로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옛날에 그런 천국 갔다 왔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가면 다행인데 그런 뉘앙스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뭐 천국 가서 개털 모자 봤다는 사람들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평에 기초한 보상을 받는다는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보다 넘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로 천국에서 먼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질문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죠? 이 뒤에 27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또 서로 위에 서겠다고 싸우거든요.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나중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의 관점을 견지하느냐 은혜의 관점을 견지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자신을 비유 속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후 5시에 간신히 은혜로운 집주인에게 발견돼서 고용돼 그래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그래서 은혜를 입고 하루를 살게 된 그 품꾼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 아니라고요. 저 이런 사람들 볼 때 있어요. 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위험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수지 마셨다고. 나 같은 사람 만나시는 바람에.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위험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이야기 속에 너네들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거절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자체가 감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상의 관점을 지나 은혜의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율법 아래 있고 훨씬 덜 은혜 아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렸나요? 설령 자기들의 인생을 20대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 해도 그들이 주여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주님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너희의 인생을 보면 잘못하면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으로 너 자신을 알길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후 5시에 놀고 서 있는 불쌍한 자격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공평함의 가치와 보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고 넘치는 은혜로 대우하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생을 주님을 섬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입니까? 아니면 12시에, 아니 새벽 6시부터 일한 품꾼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종종 목사니까, 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위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어떤 일로 여러분 자신이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5시 50분에 부름받은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 주님의 이 말씀은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우리가 일한 수고한 시간과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잔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줄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 부르셔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인생의 그 시간에 그 일을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나는 많이, 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 너희는 오후 5시에 나의 은혜로 고용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너무나 익숙하게 저희가 가진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안에서도 늘 지배적인 관점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들의 지체들을 볼 때에도 보상의 관점, 공정함의 관점, 공평함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늘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